오늘도 우리 청빙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오늘은 말씀을 지혜가 부족할 때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에게는 자기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또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재능이나 능력 등등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재능과 능력을 선천적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DNA가 그런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선천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아서 태생적으로 지능이 뛰어나고 분별력이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 능력을 개발해 나가고 역량을 키우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어려서 같이 성장하던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앞으로 굉장히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대했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참 걱정스럽다 생각했던 사람들이 의외의 큰 역량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면 선천적인 DNA 요소보다도 후천적인 노력도 그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려서 친구 가운데 이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한번 지나가시면 길가에 모든 학생들이 나가서 그 지나가는 대통령의 손을 흔들고 인사를 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차역에 그날도 대통령이 지나가신다 해서 모든 학생들이 동원돼서 기차역에 도열을 해서 기차를 향해서 인사를 하는 우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통령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기차역에서는 얼마나 신경을 썼겠습니까? 청소를 몇 번이나 하고 정말 뭐 휴지 조각 하나 떨어진 것이 보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준비하고 해서 학생들이 길가에 이 플랫폼에 다 줄을 서서 있는데 제 친구 하나가 가지고 있던 무슨 종이를 부슬부슬 하다가 그게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게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역장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준비해서 그 먼지 하나 없게 만들어 뒀는데 이 아이 그랬으니까요. 이쪽에는 남자 중학생, 이쪽은 여자 중학생들이 있었는데 역장이 쫓아오더니 이 아이를 때렸습니다.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때 이 친구가 굉장한 결심을 했죠. 앞으로 공부해서 출세할 거다. 이 못된 이런 공무원들을 내가 혼내주는 내가 그 법조인이 될 거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22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지금은 유명한 로펌의 대표입니다. 그때 제가 느낀 사람이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형제들은 다 그렇게 공부를 못해서 고등학교도 겨우 마칠 만큼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마음의 결심을 아주 모질게 가지면 저렇게 기대 이상의 큰 역량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그 집중적인 삶에 대한 노력과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 성장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이 인생을 얼마나 많이 바꾸는가라는 것을 그 친구를 보면서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데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의지나 진념을 가지고 노력한다고 다 성공하면 실패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뭐 노력을 적겠다거나 태생적으로 좀 게으르다거나 이런저런 말로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누구 못지않게 노력 많이 했고 고생 많이 했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남들이 기대하는 만큼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의지나 신념이나 노력이 참 중요한데 단점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역량을 개발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이나 역량에 있어서 선천적인 능력이 없으면 후천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후천적인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는 제3의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제3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신앙과 기도를 제3의 방법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제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말을 단서로 달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혜가 뭔가라는 생각을 뭐 질문들을 많이 하시죠. 지식과 지혜는 또 다른 것인데 지혜를 다양한 각도에 설명할 수 있겠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생각해 본다면 지혜란 삶을 운영해 나가는 능력과 분별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제한된 자산과 여건이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극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운영의 능력을 가지는 것인가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지혜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분별력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책 한 권 읽었는데 우리나라 어떤 유학생이 하버드 MBA 스쿨에 가서 공부하면서 겪었던 그런 걸 책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재밌게 그 책을 잘 봤습니다. 그 하버드 MBA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똑똑한 청년이겠습니까? 굉장히 똑똑한 청년인데 가보니까 세계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학교가 그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과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우정을 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고 또 그 학교는 와서 특강을 하는 그런 특별한 세미나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마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그렇게 줄줄이 찾아와서 강의를 하니까 그 강의 하나도 놓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특강에 열심히 참여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학내 행사 프로그램들도 많으니까 파티에 참석하고 친구들과 교제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러면서 학과 과정은 학과 과정도 잘 따라가서 좋은 학점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자기는 30분 단위의 어떤 그 시간표를 짜놓고 움직이면서 1년을 지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년을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깨달은 아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구나. 1년 지난 다음에 그것을 깨닫고 이 가운데서 내가 선택할 게 뭔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고 5분의 3을 제거해버리고 5분의 2에만 집중했다라는 그의 글을 읽었습니다. 이 역시 그분의 분별력이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학교 생활을 이 좋은 학교에서 가장 최대의 것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그에게는 대단히 분별력이 지혜였다라고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에서 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골로새서 1장 9장 9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했던 그 내용입니다.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교회에는 이것이 필요하다 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는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이 교회에 필요한 지혜와 총명이다. 그렇게 보고 그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이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첫째는 이성적인 분별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이성적인 능력을 주셨습니까? 생각하고 검토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이성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18세기가 들어서면서 유럽의 계명주의가 시작되고 하면서 이성적인 분별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죠. 그때부터 이 소위 말하는 비평학이 발전하고 자유주의가 넘쳐나고 이런 학문적인 발전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한참을 가다가 보니 좀 반성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능력만 가지고 이 분별력만 가지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있는가?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정말 전능한가? 사람의 생각은 항상 올바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성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들도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좀 버텨야 되겠다 생각하는 반성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책상에 앉아서 깊이 생각하고 공부하고 혼자서 사색에 빠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세상 일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 내 경험도 중요하지만 과거 역사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역사적인 경험과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통찰해가면서 이 경험이 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다라고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성론과 경험론이 이제 부딪히는 그런 양상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굉장한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또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신학계로 오게 되면 이성주의가 도입되면서도 성경에 대한 비판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반론이 생기면서 영적 경험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두 가지가 막 논란이 생겼을 때 이 20세기에 와서는 크게 반성을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가면 이게 뭐가 되겠는가? 사람의 경험, 사람의 생각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나? 그렇지는 않지. 그러면서 판단해 그 생각이 됐던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지혜가 생기고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역량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말씀의 신학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분별력, 판단, 결정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지혜란 개인을 위해서는 개인의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집단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집단은 그래서 소위 말하면 집단 지성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생각을 마치 절대시해서 그 생각대로 따라가게 되는 건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 속에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 전체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중요한 결정을 앞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집단지성, 집단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그 집단에 있어서도 공동체에 있어도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 전체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바르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가르쳐주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의심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두 마음을 품으면 사랑이 잘 안 되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두 마음을 품으면 사랑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두 마음을 품지 마라. 기도하는 사람의 두 마음 가지지 마라. 단순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단순한 마음이 필요하지 두 마음의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허락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슨 뭐 그 자라보고 놀란 사람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것처럼 앞으로도 어떻게든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하시면 참 저는 좋겠다 생각해요. 물론 우리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실 수가 없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겸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한결같은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뭐 위원회도 만들고 이러고 저러고 노력도 과정도 다 하게 되겠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계에서 지켜보면서요, 이 청빙에 실패하는 교회들을 많이 봐요. 최근에 저희 친구들이 다 이제 은퇴할 때니까 총회장 지난 사람들 몇몇이 다 동갑내기들이 많습니다. 부산 백양로 교회도 작년에 이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청빙을 시작했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또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연신교회 이순창 총회장 교회도 또 그렇게 됐어요. 남대문 교회도 그렇게 됐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미리서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들 다 공통점이 사람 주도형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사람 주도형으로 가면은 우리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도 훌륭하고 교회도 훌륭한데 이안 되는 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교회와 목사에게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아시는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분을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분, 우리 모든 사정 처지를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 다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선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 만나게 해줄 것을 믿는 단순한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단순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가끔 뭐 이런저런 인생살이 중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잖아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서요. 아, 하나님 계시니까 또 내가 기도하니까 다 이길 수 있어. 다 극복돼.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늘 자주 아니라 매일처럼 그 생각으로 스스로를 다짐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걸잘 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앞으로 과정 이러고 저러고, 뭐, 좀 험난한 과정 거쳐가게 되겠지만, 그 어떤 모든 거 한몫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저 우리 할 일을 열심히 기도하는 거다.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대한 한 마음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가르치는 것은 겸손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이건 물론 이제 가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인데 세상에 이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고 풀들이 아름답게 자라도 순식간에 다 지나면 말라가 버리는 거 아니냐.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다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는 지적이죠. 때때로 가진 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뭐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는 재물이 남들보다 좀더 있다. 좀 나는 좀더 똑똑하다. 등등 이 세상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월한 조소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자산인 건 틀림없지만 그걸 신뢰하고 거기에 목숨 걸고 살면 실패한다라는 교훈이죠. 여기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건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중동의 기후 특성은 잘 이해하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성지의 광야에 2월 말 지나고 이 유월절 때 이럴 때 다가오고 하면은 광야에 그 사막 같은 그 광야에 불이 막 이렇게 풀이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던 그 유대 광야에는 풀이 막 돋아나면서 노란 그 작은 야생 꽃들이 가득 피어나요. 정말 보기 좋습니다. 어떻게 사막에서 이런 풀들이 나오나 그런 신기한 생각을 하죠. 가끔 여러분 그 성지 여행하시다가 보면 이 광야의 양들이 다니면서 이렇게 뭘 뜯어먹고 있는 걸 보시잖아요. 아무것도 모래밖에 보이지 않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양들은 돌멩이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아무것도 나무도 풀도 없는데 뭘 뜯어먹고 다녀. 가보면 말라버린 잔디와 같은 아주 머리카락처럼 가는 그 말라버린 풀들을 양들이 뜯어먹고 있는 거죠. 이제 봄 되면 2월 말에 3월쯤 되면 도단 꽃이 피는데 꽃이 피어 자라다가 어느 날 가보면 노랗게 다 말라버렸습니다. 겨울 잔디처럼 이렇게 다 말려버려서 땅인지 풀인지 구분이 안 되죠. 멀리서 보면. 단 하루 만에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남쪽에 시로코라고 하는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다 그렇게 말라버리는 거죠. 그걸 보면서 시인들이 이런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아름답던 꽃도 풀도 바람이 불면 다 말라지고 없어진다. 인생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걱정 없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한 번의 환란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마는 것이다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께 항상 겸손해야 된다 라는 교훈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만큼 경험해 봤으니까, 내가 이런 지식이 있으니까, 라고 하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 우리는 부족합니다 고백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면서,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할 뿐이지, 우리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시면 잠언이 우리는 흔히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문학 형태를 지혜 문학이다 그러거든요. 인생을 어떻게 살면 좋은지를 가르쳐 주는 네 사람들의 지혜를 담은 책이다라고 하는데 교훈집 뭐 그런 의미도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면 패망한다, 겸손해야 승리한다. 그런 이야기를 잠언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겸손을 인생 성공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교만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을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는 뭘할수 있겠으면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고 날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으로 할수 있다는 과신에서부터 나옵니다. 사실은 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일 정도에 내가 눈 감고도 할수 있지라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습니까? 눈 감고도 할수 있는 일인데 그런 일들에게 실수가 생겨서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지나친 자만심이 얼마나 무서운 삶의 책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할수 있다, 내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런 일 많이 해봤다, 자신 있다 그런 생각보다는 작은 일 하나까지도 이 세밀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의 무능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우리 생각과 너무 다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만 간구하는 이런 겸손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강조하는 것은 12절 말씀 이하에서는 시험을 잘 이겨야 된다 그러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을 뭘로 표현했는가 하면 욕심에 이끌리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뒤에 4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4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일에 또 우리가 영성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결정적인 시험이 욕심에 이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우리 시험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시험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 욕심이 당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실패의 근원 뿌리에 욕심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회생활의 모든 부분은 사람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도 욕심으로 기도가 응답되겠습니까?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욕심을 배제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겸비하게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 영광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런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죠. 특히 욕심으로 구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내 욕심을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창고에 아무리 많은 보물이 있어도 사람의 욕심을 채우기는 부족하답니다.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은 우리에게 욕심으로 욕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자기 의지나 자기 욕심보다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옳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개인에게도 삶을 살아가는 운영의 능력이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지금 큰 결심을 하려 큰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도 지식도 지혜도 이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집단 지성이 필요한 그런 때가 되었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정말 지혜롭게 잘 판단해야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요소가 세 가지라는 거죠. 의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터인데 그걸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사람이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는 것, 한 가지는 욕심으로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지혜로움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제하면서 하나님께 부족할 때마다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됐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해서 지혜를 받아서 잘 자기 시대에 영광스러운 시대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의 생각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을 절대 믿고 가십시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십시다.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기대지 못했던 방법으로 최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누구도 내 판단이 옳아 하고 말하지 맙시다. 우리 누구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돼야 되라고도 주장하지 마십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를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구하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든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셨습니다.